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오늘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성명에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국제해양법 존중 요구 등이 담길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의 동맹국인 캄보디아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공정한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전당대회를 열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합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5천여 명과 일반 당원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회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지지 연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표결 뒤 클린턴 전 장관의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어제 이메일 유출 사건으로 돌연 사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와서만 슐츠 의장의 이메일에서 당 지도부 인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실이 폭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올 들어 6개월간 1,601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3,56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같은 반정부 단체들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규모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ISIL의 테러 공격으로 적어도 80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친정부군 병력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한 검문소에서 자살 차량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오늘 공격이 칼리스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희생자 대부분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종종 이라크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1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오늘 사건이 플로리다주 걸프코스트에 위치한 포트마이언의 클럽 블루라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올랜도의 한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9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여론조사에서는 강력한 총기 규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누렘버그 인근의 한 마을에서 어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자살폭탄 테러를 가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며 자살폭탄 테러범은 행사장 입장이 거부되자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격범은 현장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공격범이 지난해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 독일 체류만 허용된 상황이었다며 특히 과거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한 선수가 수영과 자전거 경기인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까지 이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실시하는 경기인데요. 흔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종목만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도 쉽사리 완주하기 어려운 종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철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이겠죠. 그런데 영국에 사는 베일리 매튜스라는 소년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서 완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록은 지난해보다 7분이나 더 단축했다고 하는데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이 소년,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넘어지고 뒹굴기를 반복했지만 끝내 결승선을 통과한 베일리는 완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는 소년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희망을 전달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5도, 신의주 22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26도, 함흥 21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리타 쿨리지의 노래입니다. We are all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독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테러 또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노린 공격이 4건이나 발생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파동에 대해 심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대표단의 리우올림픽 출전기를 일단 열어주기로 결정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체육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본토 출신 타이완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간인 공격이 며칠 새 연이어 발생했군요.
예, 독일에서 최근 도끼와 칼, 총기, 폭발물 등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는 17살 소년이 바이에른주 비르츠부르크의 통근 열차에서 도끼를 휘둘러서 5명을 크게 다치게 했고요. 금요일에는 뮌헨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주변에서 18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민간인 공격이 2건이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남서부 로이틀링겐에서 21살 남성이 흔히 정글도라고 부르는 대형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고요. 같은 날 밤 안스바흐의 한 식당에서는 자폭 공격이 발생해서 12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세 명은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예, 정말 며칠 새 독일에서만 이 같은 이 공격이 벌어진 건데 무기들도 뭐 무시무시하고요.
네.
자, 사건 용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최근 독일에서 잇따른 민간인 공격 사건의 용의자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온 난민 혹은 이민 가정 출신 10대 소년이거나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서 충격에 빠진 독일 사회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화적인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헌법을 바꿔서 치안 강화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독일에 난민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 지난 1993년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에 터키와 동유럽 등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독일로 이민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등 중동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난민이 다수 유입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수는 1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늘어나는 난민들에 대해서 이 독일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요?
예, 비단 독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최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들 난민들이 저소득층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또 치안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는 난민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이 EU 탈퇴를 찬성하는 의견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이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실제로 독일이나 서유럽에서 치안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데 따르면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테러 조직들이 난민 대량 유입의 틈을 타서 조직원들을 서유럽 국가들에 침투시킬 가능성을 안보당국 관계자들이 독일 등 각국 정부에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사례가 7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난민들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럽 각국의 테러나 민간인 공격 사건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잇따른 불특정 다수 민간인 공격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앞서서 프랑스 혁명기념일로 공휴일이었던 14일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에서는 ISIL의 사상에 심취한 한 남자가 대형 화물차를 몰고 축제 인파 속으로 돌진해서 84명을 숨지게 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낸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질극 테러 역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말에 테러 공격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ISIL을 비롯한 테러 조직들이 최근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서방연합군이나 이들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을 상대로 패퇴를 거듭하면서 비무장 상태의 쉬운 목표물, 이른바 소프트 타겟으로 공격 목표를 전환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테러 단체들이 이제 민간인들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를 노리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식당이나 상가 등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형 상가 같은 비보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사전에 첩보가 없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대처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들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를 종목별로 연맹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요?
네, 러시아 선수들은 지난 2014년 자국에서 열렸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불법 약물 사용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이들의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이 문제없는지 심사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출전 금지 조치를 일단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리우 올림픽의 러시아 선수단의 참가 여부를 종목별 연맹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각국 올림픽위원회 등은 러시아 선수단에 대해 리우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부의 예측과는 빗나간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또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불법 약물 문제로 출전이 전면 불허될 뻔한 러시아 선수단은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자, 위기를 넘기게 된 거라고 하면 이 러시아 올림픽 대표단이 아직도 다른 관문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C는 러시아 선수단에 올림픽 출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각 종목별 국제연맹이 이들의 출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제육상경기연맹과 국제역도연맹이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의 그 연맹들도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별 연맹은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것으로 국제체육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단을 제재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최국 브라질 현지의 정치, 경제, 치안 불안 등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체육강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출전이 좌절될 경우 올림픽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IOC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세계 체육계의 불법 약물 사용과 유통 등을 통제하는 기관인 세계 반도핑 기구는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전면 출전 금지를 요구했었는데요. 크레이그 리디 세계 반도핑 기구 회장은 IOC의 이번 결정 직후 IOC가 우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서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번 불법 약물 파문은 깨끗한 체육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신문 USA Today는 오늘자에서 IOC가 영혼을 팔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법 약물 사용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들이 개막식에도 참석하고 경기에도 참여하며 시상식에도 오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IOC의 리더십은 실망스러웠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혼란만 가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불법 약물 사용을 근절하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자, 러시아 운동 선수들의 이 불법 약물 파문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난 18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도핑 샘플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러시아 당국자의 폭로를 크게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는데요. 반도핑기구가 보고서를 낸 사흘 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킨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결정에 반발해 올림픽에 나가겠다면서 러시아 선수들 67명이 제기한 제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타이완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본토의 중국 정부와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오늘 지난달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 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감소한 27만 1,4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4월에 37만 명에 달했었는데요.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양안 관계가 불안해지면서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타이완 관광국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그 통계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요?
네, 27만여 명으로 집계된 이번 월간 통계는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04년 1월 26만 8,900명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타이완 관광국은 이번 통계가 최근 악화일로로 치달은 양안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최근 타이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도 있었죠.
예. 지난 19일 중국인 관광객 24명을 비롯해서 운전기사와 안내인 등 26명이 탄 관광버스가 타이완에서 공항으로 향하던 중 버스의 전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중국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타이완 관광을 피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으로 목적지를 돌리자는 움직임이 중국 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최근 이메일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치 관련 뉴스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이 피난했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차례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것,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클린턴 후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지낸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자,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게 됩니다만 이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에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대의원을 이미 확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과연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그 궁금증이 풀렸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금요일 22일에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23일에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케인 의원과 합동 유세를 펼쳤는데요. 케인 의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이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주지사와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 say that Senator Tim Kaine is everything Donald Trump and Mike Pence are not.
네, 공화당 후보들과는 정반대란 건데요. 케인 의원은 취임 첫날부터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케인 의원은 할 일을 해내는 진보주의자라고 클린턴 후보가 설명했는데요. 자신과 케인 의원은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겠다. 자, 이 말은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로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이 높은 벽을 건설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아, 그 점을 빗댄 거죠. 또 지난주에 트럼프 후보가 지명수락 연설에서 이 미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또 자신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연설이 이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혀 다른 미국의 모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국의 장래를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케인 의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America was not built on fear. America was not built on fear. It was built on courage.
네, 미국은 공포 위에 건설된 나라가 아니라 용기와 상상력, 주어진 일을 해내겠다는 결단력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들이 거론될 때마다 이 케인 의원의 이름이 1순위로 올랐었는데요. 결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네. 케인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케인 의원은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출신이고요.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의 주도주 이 리치먼드시의 시장을 거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요. 2013년부터는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케인 의원이 스페인어에도 아주 능숙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이애미 유세 때 스페인어를 섞어가면서 연설하게 됐는데요. 이 케인 의원의 스페인어 실력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Bienvenidos a todos en nuestro país, ¿verdad? Porque somos americanos todos.
네, 이 마이애미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이 토요일 유세에 모인 청중 가운데도 중남미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를 섞어서 케인 의원이 연설을 했던 거죠. 이 케인 의원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학생 시절에는 이 9달 동안 온두라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가톨릭 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케인 의원이 8년 전에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이 결국 이 조 바이든 연방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당시 이 오바마 당선자의 정치 경력이 짧은 게 이 단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0년 이상이나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던 바이든 의원을 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케인 의원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된 데 대해서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중남미계의 부통령 후보가 나오길 바랐던 사람들은 다소 아쉬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 케인 의원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이 이 부통령 후보로 뽑히길 바랬었습니다. 케인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당인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케인 의원에 대해서 은행에 의해서 지배되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추구해온 모든 것에 반대되는 사람이라면서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샌더스 후보는 그렇게 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한 샌더스 후보는 샌더스 상원의원은 케인 의원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면서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민주당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관련 소식인데요. 네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를 편파적으로 선호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22일에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1년 반 동안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 19,000개를 공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와서먼 슐츠 의장과 이 당 지도부 인사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그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샌더스 의원이 이 와서먼 슐츠 의장에 대해서 편파적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번 위키리크스 폭로로 알려진 이메일 내용과 관련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와서먼 슐츠 의장의 사임을 요구했었죠.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와서먼 슐츠 의장이 사임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서먼 슐츠 의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연설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거죠. 샌더스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와서먼 슐츠 의장이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노동자 계층과 젊은이들을 환영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을 보면 이 와서먼 슐츠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 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성명에서 와서먼 슐츠 의장이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 애써준 데 감사를 표했고요. 덕분에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의 로비 묵 본부장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공개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위키리크스 측에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는 건가요?
아, 네, 그런데요. 이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당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묵 본부장은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고 또 해킹한 이메일을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후보 측은 묵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약간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함께 단합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데요.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연설이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이 트럼프 후보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가족들의 찬조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딸 첼시 클린턴이 나와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또 조 바이든 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수요일 27일에는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의 지명수락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날인 목요일 28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명수락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워싱턴 지역만 해도 낮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자,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습도가 심해서 밖에 나가면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네.
지난 금요일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본토에 있는 48개 주 가운데 서북부 워싱턴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당분간 이런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게다가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 때문에 고생이라고요?
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대형 산불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타 클라리타시 인근의 산불로 8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고요.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유명한 빅서 인근에서도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1,500개 이상의 가옥과 또 상업용 건물 100여 개가 불에 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서부 지역이 이렇게 매년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당국은 1,60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산불이 한쪽으로만 번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에 따라서 계속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산불로 피난길에 오른 건 주민들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엔젤레스 국립 삼림 지역 내 이 동물보호구역 관계자들은 이곳에서 보호하던 이 벵갈 호랑이와 퓨마 등 동물들까지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함께 들어보시죠.
Take the ribbon from my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playing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at's right or wrong. I w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want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터키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반란 세력 숙청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터키는 어떤 나라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이슬람권 국가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세속적이라든지 세속화됐다는 말 때문에 자칫 어감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개념의 세속주의란 국가를 운영할 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뜻합니다. 터키의 세속주의는 터키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케밀 파샤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 98%가량이 이슬람교를 믿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고요.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등 폐쇄적인 일부 아랍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도 눈에 많이 띕니다. 터키는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동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요. 중동 전문가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스탄불은 유럽에 속해 있고 한 97%의 땅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또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삼각 지점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함께 아우를 수 있고 또 그 세 대륙을 또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또 최근 몇 년 새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Well, Turkey is positioning itself to become a bigger player in the Middle East for starters.
미국의 거주하는 터키 언론인 바리시 오나리 씨가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터키는 이 지정학적인 요인 외에도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길거리 좌판 행상에서 자수성가한 정치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터키 흑해 연안에서 해안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터키 제2의 도시인 이스탄불로 이주했고요. 에르도안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이스탄불 시내 거리에서 음료수와 빵을 내다 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슬람 학교를 다녔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마르마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에르도안은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는데요.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유명 축구팀에서 영입을 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와 유대교,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을 악마시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 극본도 직접 쓰고요. 연출은 물론이고 출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1978년에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에 눈을 뜬 청년 시절
에르도안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건 대학생 때 전국 터키 학생연합이라는 조직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았던 에르도안은 당시 이슬람교도로서는 최초로 터키의 총리가 된 네흐메틴 에르바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고요. 이후 청년 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에르도안은 1994년에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되는데요. 4년 재임 동안 이스탄불의 고질적인 상수도와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상당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대속주의에 반대하는 철저한 이슬람주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이슬람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철저한 이슬람주의자입니다. 1999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약 4개월간 복역한 경력도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2001년 이슬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의개발당을 직접 만들었고요. 2002년 선거에서 이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03년에 터키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요. 여대생들에게 이슬람 전통의 가르개를 허용하는 등 이슬람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의 이런 이슬람화 정책은 터키 군부의 견제를 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터키군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케밀 파샤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서 세속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에르도안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술탄일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터키의 총리를 세 차례나 연임했습니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터키 경제를 살려낸 게 컸습니다. 에르도안은 총리직 4번 연임을 금지한 규정에 부딪히자 임기 중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서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에르도안이 이슬람 최고의 권력자 술탄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때 비자금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적들의 음모라고 주장했고요. 이는 상대를 제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서 이를 비판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취임 직후 법원의 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궁 신축에 들어갔는데요. 그 규모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4배, 미국 백악관의 30배 규모라고 합니다.
군사 반란 불발과 국제사회 반응.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urkey's democratically elected civilian government and that country's democratic institution.
We have firmly condemned the attempted coup by certain members of the Turkish military. Britain stands firmly in support.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에르도안 정부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정부가 대규모 숙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방식의 처리를 요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번 쿠데타 불발을 계기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이 터키가 세속주의 원칙을 버리고 다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난민 사태 해결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터키 정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get in touch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본문에서 알리스가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야, 제이슨, 어제 너와 연락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자 제이슨은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어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놔서 나랑 연락이 안 됐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in touch with some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in, touch, T-O-U-C-H, touch, with, W-I-T-H,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 To get in touch with someone is to initiate or establish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someone. You can make contact with someone by phone, letter, visit, email, and much more. 네, get in touch with someone은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다 혹은 접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동사 touch. Touch는 만지다, 감동시키다, 어떤 수준에 이르다 등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이 표현에서는 접촉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Jason that she could not get in touch with him yesterday.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는 제이슨에게 어제 하루 종일 제이슨과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구와 연락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get in touch with someone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Pauline,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auline,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Let's review. To get in touch with someone is to initiate or establish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Foo Fighters가 부른 Virginia Moo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earest constellation, heaven surrounding you. Stay there, soft and blue, virgin moon. I'll wait for you tonight. Shadows in your li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7월 25일 오늘. A policy which not only will help end the war in Vietnam, but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our program to prevent future Vietnam.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인 이 닉슨 독트린의 요지는 자국의 방어는 자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 전쟁처럼 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닉슨은 미국은 동맹국의 자유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해구산을 제공하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힙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어 이듬해 2월 국회에 보낸 외교백서를 통해 닉슨 독트린을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이후 미국 역대 정권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78년 7월 25일 오늘.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험관 아기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여자의 자궁 안에서 자라게 해 태어나는 아기를 말합니다. 루이스 브라운의 부모는 9년 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의 선구자인 패트릭 스텝토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텝토 박사팀은 1977년 이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속에서 수정시킨 뒤 이 수정란을 산모인 레슬리의 자궁에 착상시켜 성공한 것입니다. 루이스 브라운은 분만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제왕절개를 통해 1978년 오늘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2.6kg으로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유럽에 생중계된 그의 탄생으로 12년 동안 100여 차례 실패를 거듭한 시험관 아기 시술은 신기원을 이룩합니다. 한국에서는 7년 뒤인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